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이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어제에서 오늘 우리가 속죄제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몇 가지 종류로 제사를 나누는데 그 제사를 나누는 기준은 누가 죄인인가 또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읽은 3절부터 12절은 첫 번째로 제사장이 죄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속죄제 종류가 나올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은 그 경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제사장도 회개를 해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일반 백성과 똑같이 죄를 짓고 용서받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을 보면 분명 이 죄를 범한 것이 아 이건 죄인데 내가 꼭 죄를 지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릇 범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도 죄 저것도 죄를 일반 백성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모두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잠시 잊었거나 아니면은 간과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가 그 뒤에 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그 뒤에 족장이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예물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수송아지 크기로 보면 제일 크고 감나가는 것으로 봐도 제일 비싼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죠.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4절부터 12절까지가 속죄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읽을 때에 그냥 읽으면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야, 이게 뭘까 복잡하다 어렵다 이럴 수도 있는데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없이 딱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짐승을 잡았을 때 피가 나오면 피를 처리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짐승을 잡았으니까 고기가 있겠죠. 그 고기를 처리하는 것. 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 그리고 가축 짐승의 고기를 처리하는 내용이 8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번제에서도 이렇고요. 화목제에서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지금 나오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나 화목제랑 동일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이 중요하겠죠. 똑같은 것은 뭐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계 4절부터 7절 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죄를 지은 죄인이 하는 행동과 제사장이 하는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번엔 먼저 이제 죄를 지었던 죄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사장으로 역할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수송아지 끌고 오는 거 죄인이 끌고 옵니다.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도 죄인이 합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죽이는 거, 죽이는 것도 똑같이 죄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이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 드릴 때건 향목제 드릴 때건 직접 가축을 끌고 와서 직접 죽이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죄를 지은 제사장이 똑같이 가축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죄지은 제사장 말고 제사장이 제사들로 오면 그걸 도와주는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다른 제사장, 그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6절을 잘 보세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손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손가락에다가 피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 여러분,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소를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마당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대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로 들어오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거, 물, 씻는 거,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마당을 지나서 들어오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휘장이 하나 또 쳐져 있어요. 이 휘장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됩니다. 성소가.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짐승을 잡았죠. 그러면 이 제사를 돕는 제사장,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걸 마당을 지나왔으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리는 겁니다. 성소에다가 뿌리는 건 아니에요. 성소 앞에다가 7번 뿌리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7번 뿌리면 그거를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7절에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찍었죠. 찍은 다음에 7번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휘장 앞에서 7번 뿌렸죠.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 보면 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 보면 향단이 있거든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습니다. 향단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으니까 네모난 귀퉁이 네 곳에 다 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뿔 모양에다가 이 손가락에다 피를 묻혀 갖고 와서 그 뿔에다가도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묻혔죠. 피를 묻힌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부분에다가 7번 뿌리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 향단에 있는 네 귀퉁이에 있는 뿔들에다가 피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른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에 피를 묻힌 다음에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고 했으면 피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소를 잡았다. 그럼 피가 많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걸 다 이 손가락에 묻혀 다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피가 있을 텐데 실제 끝에 보시면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이제 남아있는 피, 손가락에 묻혔던 피 말고 남아있는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라. 사실 피의 대부분은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게 됐는데 그 쏟아버리기 전에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휘장 앞에도 뿌리고 그리고 이 향단에도 밑불에다도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이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았을 때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다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번제단에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피를 막 이 밖에서에다가 막 들어가지고 대야에 들어가지고 성소에 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에 이렇게 묻혔으니까, 손가락에 묻혔으니까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성소 안에. 그래서 이게 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부분은 성경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니까 성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죄 있는 제사장 때문에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염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향단의 뿔에다가 이 피를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과히 틀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은 해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성소에 들어오게 했을까? 그리고 이 향을 피우는 향단 이 귀퉁이에 있는 데다가 피를 바르게 했을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이 귀퉁이에다가 왜 이 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 했는지 그래서 이 향단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사실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왜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없냐면 사실 물리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이 장면을 공중에서 이렇게 사진을 딱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왔잖아요. 성소에 들어오면 성소 안에는 향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 놓는 상도 있고요. 그 뒤쪽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 놓는 상이 있어요. 왼쪽에는 촛대도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평상시 여기서 들락달락하면서 제사드리다가 여기를 오염시켰다고 하면 진설병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촛대도 깨끗하게 하고 거기도 다 발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향단 하나만 가서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른쪽 왼쪽에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향단을 세워놨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향단에만 뇌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 딱 찍는다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회개하는가? 성막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막에. 자기 집구석에 앉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방구석에 앉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회개합니까? 성막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막과 우리 집은 뭐 집불이 다른 게 있나요? 다 그 자리나 어차피 텐트 치고 사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성막을 쳤을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소에 못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마당은 밟을 수 있지만 뜰은 밟을 수 있지만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 보면 어디서 회개하냐면 그냥 마당 뜰에서 회개합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세밀하게 추측하는 거 아닌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휘장을 탁 열어젖히고 성소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촛대, 그리고 제일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데가 향단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냐면 향단까지 지성소 휘장을 젖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긴 못 들어갑니다. 그 못 들어가니까 그 지성소 휘장 바로 코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건 숨기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못하면 그건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숨어요. 숨는다고 숨어 지나요? 안 숨어져요. 그래도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본성은 아담 행동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가장 먼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용서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지껏은 성막 바깥에서 떠돌아다녔어도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를 용서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회개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참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회개를 하느냐? 우리는 성막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성막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비록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골고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봅시다. 8절부터 보면 막 표현만 복잡할 뿐인지 똑같아요. 8절에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냈지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드린단 말이에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9절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 드릴 때에도 기름을 다 떼어냈죠. 기름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름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속죄제 드릴 때에도 화목제 할 때처럼 똑같이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화목제 때는 기름을 떼어내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뛰는 게 아니고요. 내장을, 이 배를 갈라가지고선 내장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기름을 다 발라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불로 태우는데 그 뒤를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이 10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을 소액에서 떼어내는 같이 할 것이요. 여기까지 다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제사를 직전하는, 이 제사 드린 걸 도와주는 또 다른 제사장이 10절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떼어낸 기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들은 어디서 불사르냐면 기름들은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기름들은 불태웁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 내장이랑 기름을 뜯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웠죠. 그럼 뭐가 남아있을까요? 고기는 다 그대로 통째로 남아있잖아요. 내장이나 기름은 이제 번제단에서 다 태웠으니까 그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11절을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그 송아지 전체를 막 분석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11절부터 보시면 가죽 벗겨놓은 거, 가죽,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송아지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장소를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진영 바깥쪽, 재 버리는 곳, 정결한 곳, 거기로 가지고 나가서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찝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고기도 몽땅 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싹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랑 똑같습니다. 싹 다 불태워버려요. 앞부분에서 이 기름이나 내장을 다 뜯어낸 이유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싹 다 불태워버리는데도 내장을 다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낸다고요. 이렇게 따로 떼어내는 목적은 불태우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속죄제를 드릴 때는 장소가 어디냐면 내장과 고기들, 이 기름들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 송아지 몽땅 다는 그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성막 근처가 아니에요. 진영 안에서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아예 저 바깥에 외진 데까지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나가서 재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정결한 곳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고기를 싹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왔던 번제랑 달라요. 번제에서는 번제에서는 그냥 번제단에서 다 불태웠거든요. 제단에서 불태웠는데 지금은 성막 안에서 불태우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간다고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죄 지은 거. 그거는 네 집 안에 두면 안 돼. 성막 안에 둬도 안 되고 성막 안에서 불태워도 안 돼. 네 집 안에서 불태워도 안 돼. 진영 안에서 불태워도 안 돼. 아예 저 멀리 진영 바깥으로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이 고기도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싹 다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이게 지금 속죄제 드리는 소를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번제와는 중요한 다른 점들이 있죠.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제물은 어디에서 불태우느냐?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바깥으로 나가서 그 고기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속죄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속죄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니까 또 다른 내용들을 볼 때에 다른 내용들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것 같습니다. 회개란 도대체 무엇인가? 회개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속죄제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대신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을 죽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불태워서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종종 병 걸리면 고쳐서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고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개선시키고 바꾸고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망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그게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항상 그게 어려웠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사회였잖아요. 또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사회였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왕 없다. 부모 없다. 다 불태우는 겁니다. 네가 태어났던 것, 성장했던 것, 익숙했던 것 몽땅 다 지워버린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양반과 쌍놈은 내버려둬야 되지 않나? 그래도 왕을 숭배하는 것은 내버려둬야 되지 않나? 그래도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드리는 건 내버려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싹 다 불태워버린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죄는 사망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몽땅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혈통을 통해서 구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율법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할 때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늘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에 야 정말 아깝다. 오늘 같은 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김 집사 결석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예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상관이 없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똑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람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러 나와야지 어떻게 방구석에 앉아있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지경이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싶을 때 그때에 모든 무리가 모여있는 성막에 찾아 나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속을 다 까발려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크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안 짓고 회개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여 회개할 일이 있다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며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우리들에게는 더 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